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시험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 시험은 우리를 넘어지게도 만들고 또 우리를 강하게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약의 사도들은 성도들에게 특별히 이 시험에 대해서 경고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이 이 시험에서 넘어지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에 큰 손해와 위기를 겪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 사도들은 성도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될 때에 믿음의 시련을 당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여서 이 시험을 이기라고 그렇게 성도들을 향하여 격려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이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이 시험이 우리를 넘어지기도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이 시험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이 시험이 우리를 더욱더 성숙하게 만들고 성장하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의 신앙과 삶에 대하여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왜 사도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성도들이 당하는 시험에 대해서 경고하고 격려하였습니까? 우리가 베드로서의 말씀들을 베드로 전서와 후서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생각해 본다면 이 사도 베드로가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그 경고와 격려를 하고 있는 이유는 그들이 특별히 이교적인 세상 속에서 타락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 사회에 살지 않았습니까? 이 로마 사회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책들을 통해서 역사적인 사실들을 통해서 살펴본다면 그 사회가 얼마나 악한 사회였는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로마 사회는 굉장히 많은 영적인 갈등을 겪게 하는 그와 같은 사회였습니다. 로마 사회는 모든 신들을 다 인정하였습니다. 전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로마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신들도 믿었고 로마 자신들의 신들도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한 어떤 민족이든지 그 민족이 가지고 있는 모든 신들도 동일한 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즉 다신교 사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이 신을 믿든 저 신을 믿든 상관없다. 그것은 너희들의 자유인데 모든 신들은 동등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참되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있는 신들은 다 헛된 것이요 그것은 우상에 불과하고 오직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다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럴 때 이 로마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의 이 말에 대하여서 분개하였습니다. 그 말은 곧 자기들이 믿고 있는 신들이 우상이라는 말이고 자신들의 그 신앙을 부인하는 말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은 우리의 신을 인정하지 않는 무신론자들이다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신들을 무시하고 자기의 신들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이 사회에서 없어져야 할 존재라고 생각하는 그와 같은 생각들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영적인 어려움 가운데 살았을 뿐만 아니라 로마가 얼마나 계급적인 사회였고 노예 제도가 그들 가운데 편만하였고 그리고 사회적인 구분이 엄격하였는지 모릅니다. 그러하였기 때문에 이 로마 사회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큰 고통이 따르는 것이었고 특별히 이 로마 사회는 육신적으로 방탕한 사회였습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 신들을 섬기면서 그 신전에 가서 신을 섬기면서 음란한 행위들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기록을 보면 로마 사람들은 남자는 여자나 할 것 없이 결혼은 약간의 어떤 재산과 지위를 갖춘 사람들끼리 하는 정략적인 것이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아내와 남편 외에 다른 사람, 남자나 여자들과 성적으로 방탕한 삶을 용인하는 그와 같은 사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회가 얼마나 타락한 사회였는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결하게 살고자 할 때에 이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이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로마 사람들의 눈에는 가시처럼 보였고 자신들의 삶을 정죄하는 그와 같은 것으로 느껴졌기 때문에 이 로마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서 불편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타락한 세상,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타락한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그곳에서 영적으로 피곤하고 낙심할 수 있는 그와 같은 환경 속에서 그들이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은 이 롯에 대하여서 베드로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2장 8절 말씀 보면은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살았는데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타락한 문화를 계속 보고 듣고 그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그것이 아, 나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나는 저런 것들을 거부해야지 그렇게 말하지만 그것을 계속 보고 듣고 그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의 심령이 연약해지기도 하고 낙담에 빠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의기소침해지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회에서 거룩하게 살고자 한다는 것은 힘든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당하는 고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이 로마 시대에 살아가고 있던 우리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영적으로도 시련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이 베드로 후서 2장 말씀을 보면은 어떤 말씀을 주고 있는가 하면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으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렇게 말하면서 얼마나 많은 거짓 선생들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믿음을 허물어뜨리고 그들의 신앙 가운데 잘못된 신앙과 불신앙을 조장하고 있었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멸망케 할 이단들이라 이렇게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데 그들은 자신들의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말하였겠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결국에는 부인하는 가르침들을 그들이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가르침들을 들을 때에 아, 저것은 잘못된 것이야 이렇게 우리가 거절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와 같은 가르침들을 교묘하게 계속적으로 듣게 된다면 과연 그렇지 않을까라고 우리 마음 가운데 회의하고 의심하고 불신앙을 가지게 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쫓으리니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왜 성적으로 방탕하는 그와 같은 사람이 일어납니까? 역사적으로 이런 사람들을 에피큐로 삭파라 그러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나서 거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완전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거룩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이 연약해서 또 육신적으로 어떤 죄를 짓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더럽게 하지는 못한다 라고 하는 그와 같은 가르침들을 퍼뜨리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이 사람들은 자신의 육신을 방탕에 방임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기의 영혼을 더럽게 하거나 자기의 구원을 해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산다고 해도 그것은 우리에게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나의 영혼의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교회 역사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가 있는 그 순간에도 이와 같은 거짓된 가르침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봐라, 이 세상을 볼 때에 이 세상은 우리 조상 아담이 죽은 이후로 지금까지 이 세상이 그대로 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런 심판이 어디 있느냐? 지금까지 이렇게 세상이 이어져 왔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이 세상은 유지될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시느냐? 세상은 지금처럼 계속적으로 똑같은 그와 같은 삶이 이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부인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고대하지 않고 그것이 그 마음 가운데서 사라져버릴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주님이 그 오실 것들을 기대하면서 자기를 거룩하게 하고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삶이 게으르고 나태해지고 우리의 육신의 삶이 더 중요해지고 그래서 세상에 있는 것들이 더 가치 있게 보여지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세상에서 낙을 누리는 것이 그것이 더 즐겁게 느껴지는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이 사도 베드로의 눈에 보였고 또 그것이 이 초대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위태롭게 하는 그와 같은 시험으로 그들의 삶에 다가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 가운데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을 향하여 그들이 당하고 있는 내적인 위험과 외적인 공격 가운데서 성도들을 세우기 위하여서 이 서신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당하는 위험도 이런 것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공격과 이와 같은 환경 속에서 낙담할 수 있고 또 불신앙에 빠질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의 상태와 교회가 당하는 어려움을 통하여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의 시험을 당할 때에 우리가 그와 같은 것들 때문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약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져서 영적인 생명력이 우리 안에서 왕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보십시오. 이 세상이 죄로 가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이 더 도덕적이 된다든가 이 세상이 더 공평해진다든가 이 세상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보존해 줄 수 있는 어떤 정의로운 사회가 될 것이라고 우리가 기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와 같은 사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와 같은 것들이 가끔씩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때는 오로지 하나님께서 교회에 부흥을 주셔서 이 부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와 같은 믿음의 능력을 나타낼 때만이 이 세상이 이 악한 상태에서 조금 더 나아졌지 인간의 노력으로는 이 세상이 조금 더 나아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은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믿음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돼서 우리가 어떤 시험과 환난을 당하지 않고 편안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가 없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함으로써 우리의 영적인 삶의 안전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 자신과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이 더 강해져야만 그래야만 우리의 믿음이 보존된다는 것, 우리의 영적인 삶이 유지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 자신의 믿음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고 생명력 있는 믿음을 가지게 될 때에 우리는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련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하여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서 우리 성도들의 가진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서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말해주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말하면서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을 향하여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떤 것이냐? 이 믿음은 보배로운 믿음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악한 세상 가운데 살면서 마음이 약해지거나 낙심하거나 불신앙에 빠지지 말아야 할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자신들이 가진 이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알 때에 이 세상에서 더 강한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왜 우리의 믿음이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게 된 이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참으로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사도 베드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믿음의 격려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힘과 위로를 주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보배로운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결코 우리가 우리의 지식이나 의지로 가지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구원 얻게 하신 믿음이기 때문에 보배로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들에게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기 때문에 보배롭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보배롭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보배롭다. 여러분 이 말은 가치 있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귀중한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떤 것과 비교하였을 때 더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가진 이 믿음은 다른 어떤 것들과 비교했을 때에 무엇과 비교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더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고통을 당하는데 대체로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면서 우리는 자주자주 우리 자신과 그 어떤 것을 비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비교하면서 고통을 당합니다. 내가 우리 옆집에 사는 다른 어떤 사람과 비교해 볼 때에 내가 가진 것이 작고 내 삶이 좀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 우리들은 마음 가운데 우울해지게 되고 근심에 빠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우리의 삶을 위태롭게 하는 무엇인가가 있어서 걱정에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의 자녀들과 비교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슬프게 되고 다른 사람들이 가진 그 무엇들과 비교하면서 우리 자신들은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면서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떤 것들과 비교할 때에 내가 가진 것이 더 소중하고 귀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결코 마음 가운데 낙담하지 않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울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과 비교했을 때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지면 그러면 우리들은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은 보배로운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들과 비교했을 때 결코 비교할 수 없는 그와 같은 탁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보배로운 이유는 이 믿음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가 나타나 있기 때문에 보배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게 되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과 사회적인 지위와 우리 자신의 어떤 능력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다 죄 가운데에서 죽어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우리 스스로 자신의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서 행한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지도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단지 우리들은 죄 가운데서 죄를 지으면서 살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었던 그와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구원 얻는 믿음을 얻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의해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의 죄악의 더러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자신의 영혼의 비참함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 영혼의 구원에 대하여서 근심하며 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우리가 지혜로워서 그렇게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의 부르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이렇게 말할 때에 사도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는 한 가지 생각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사도 베드로는 지금 누구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까? 베드로 전서에 보면은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에게 편지를 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사도 베드로는 어떤 지역에 있는 유대인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쓴 것이 아니고 이 편지는 일반 서신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일반 서신이라는 말은 어떤 특정한 대상이 없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이 편지를 썼다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생각할 때에 그의 마음 가운데에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러 곳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유대인들도 있었고 아시아인들도 있었고 헬라인들도 있었고 로마인들도 있었고 종도 있었고 자유자도 있었고 사회적으로 부유한 자들도 있었고 그리고 가난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다 너무나 그들의 사회적인 지위와 위치가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지식 있다고 구원을 얻었습니까?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특별히 이 복음에 대하여서 열려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열려 있었고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한 성령을 받아서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차별 없이 그들에게 이르렀는데 이 복음이 얼마나 보배로운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신이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구원받을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이 복음은 얼마나 보배로운 것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보배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이 믿음이 우리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여러분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어떤 조건을 보신 것도 아니고 우리 자신의 어떤 내적인 능력에 의해서 얻어진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복음의 말씀을 듣습니다. 잠시 그것에 대한 깨달음을 얻기도 합니다. 자기의 영혼을 위해서 근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구원 얻는 믿음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것은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은 결코 우리 자신의 어떤 능력이나 의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그와 같은 믿음을 주셔서 우리의 더러움, 우리 자신의 죄악됨을 알게 하시고 무능과 비참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로 인도해 주셔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을 주셔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서 죄사함을 얻는 은총을 얻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통하여서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죄사함의 자유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는데 이것을 알게 해준 믿음은 참으로 보배로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영혼의 축복이며 하나님의 은혜의 절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믿음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신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지식을 허락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이 구원의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하기 때문에 이것은 진실로 보배로운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이 믿음보다 이 세상에 그 무엇이 더 소중한 것으로 다가오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 신앙의 위기요 그리고 믿음의 시련을 이기지 못하게 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믿음을 소중하고 보배롭게 여기는 믿음이 확고한 자들은 언제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해줍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보배로운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세상을 능히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우울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우리의 신앙이 위태로운 상태에 있다고 느껴질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사그라들고 점점 더 부정적인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 얻는 믿음이 얼마나 보배로운 것인지를 생각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 얻는 믿음은 이 세상의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이 보배로운 믿음이라는 것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들은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이 성도들이 로마 사회 가운데서 그들이 낙심하고 또 불신앙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위험 가운데 있었는데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이 얼마나 보배로운 것인지를 생각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은 생명과 경건을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는 3절에서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통하여서 이 믿음 안에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는데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가 그의 서신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이 베드로 전서와 후서의 말씀들을 읽으면서 이 베드로 전서와 후서의 말씀의 서론과 본론과 결론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곰곰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베드로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이 보배롭다는 것을 말할 뿐만 아니라 그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거듭나고 영혼의 구원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은 거룩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을 보면은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렇게 그가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인들은 부단히 영적으로 성장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그가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베드로 후서 말씀의 맨 마지막에 가면 베드로 후서 3장 18절에서 사도 베드로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곧 그리스도를 만날 그날, 그리스도께서 재림할 그날이 있는데 그날을 바라보는 우리들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마지막으로 그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자라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의 삶을 올바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는 자가 되었으니 나는 구원을 얻었으니까 이제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오실 그 날들을 바라보면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하면 은혜 안에서, 저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고 은혜 안에서 자라갈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3절 초반부에서 보면 우리가 거듭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너희들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 수 있고 그리고 또 은혜 안에서 자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주는 대답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들이 영적인 지식을 가지면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사람이 지식이 있다고, 영적인 지식이 있다고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 안에 생명과 경건에 대한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안에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은 성도들의 마음에 새로운 심령을 주는 것입니다. 그의 영혼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증거가 나타나고 또 하나님의 생명력이 그 마음 안에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으로 신기한 것이 아닙니까? 내가 이제는 거룩하게 살아야지라고 결심한다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은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경건에 속한 생명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능력은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또 우리의 영혼 안에 생명의 증거가 나타나서 우리 마음 안에서 참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열정이 그 마음 안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라야 진정으로 거듭난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바로 그의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2장 말씀에서 어떤 사람들의 잘못된 신앙을 책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한 자들이었는데,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이었는데, 그런데 그들은 가만히 들어온 거짓된 가르침에 미혹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육체적으로 방탕하였고 자신의 영혼을 더럽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가 내리는 결론이 무엇입니까? 베드로후서 2장 17절에서 22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저희를 위하여 캄캄한 어두움이 예비되어 있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얼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나으니라.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가진 믿음이 거짓된 것이고 헛된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진 행실은 어리석은 것이어서 개나 돼지가 그 본성을 따라 행하는 것과 같이 그들은 변화되지 못한 심령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이와 같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그 영혼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심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알고 행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보배로운 것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한때 신앙의 열심을 가졌다가 그 다음에는 육신적인 삶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보배로운 믿음을 소유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그들은 그렇게 본성을 따라서 세상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구원 얻는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자신의 의지나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기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 안에 심겨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그와 같은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보배로운 것인지를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우리의 믿음은 시험을 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 힘들고 피곤하고 고단하고 진보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심이 있다는 것은 그것은 인간의 생각과 의지로 지식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 안에 하나님의 그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제는 이 세상의 허탄한 가르침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오직 우리를 가르치시는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따라 행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 성령의 역사를 결코 작은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성령을 소멸하는 자들이 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이 얼마나 보배로운 것인지를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 믿음은 지극히 큰 약속을 주는 것이기에 보배로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 마음 안에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 그의 마음 가운데 심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데 정욕을 인하여 이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사실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가장 영광스러운 삶의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간단하게 이 말씀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믿음은 참으로 보배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전에는 우리가 육체대로 살던 자들이 아니었습니까? 세상에 썩어질 것을 위하여 살았던 자들이 아닙니까? 정욕적인 삶을 사는 자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제 성도들은 정욕을 인하여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의 영광스러운 부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2절 말씀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을 우리에게 넣어주셨다고 했는데 그러하였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이제는 어떻게 될 수 있는가 하면 이 세상의 정욕을 피하고 썩어질 것을 피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전에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육체의 정욕을 이길 수 없는 자들이었고 피할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영광스러움에 참여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우리의 관심을 이 세상에 썩어질 것에 대한 관심에서 우리의 주의를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가 자주자주 실패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은 신의 성품에 참여할 가능성을 가진 자들이 되었고 그것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견고하게 붙들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우리의 주의를 이 세상에 썩어질 것에서 돌리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무지한 상태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관심이 아무런 영적인 유익을 주지 않는 것에서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을 거기에서부터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너무 지나치게 세상의 어떤 특정한 주제들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될 가능성들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육체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관심을 세상에 썩어질 것들에 자꾸 붙들어 메어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드라마와 거기에 나오는 스토리에 빠져듭니다. 영화와 패션에 관심을 가집니다. 스포츠와 게임이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매력적인 주제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자꾸 거기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에 우리의 마음이 사로잡히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결코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의 마음과 삶에도 나타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입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과 호기심을 만족시켜줄 수 있는 그 어떤 주제들을 자꾸 탐닉하게 된다면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정열을 낭비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많은 손해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정욕을 따라서 세상에 썩어질 것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세상에 썩어질 것들에 사로잡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즐기고 관심을 두고 힘써야 할 부분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때에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을 담고자 하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보배로운 믿음을 인하여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관심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관심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은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부지런히 살피는 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 사람들과 비슷한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마음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그것으로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그것으로 하나님이 만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특별히 약속으로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 정욕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하게 하려는 것이 우리 주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닮은 세상에서 독특한 거룩한 존재로 만드시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나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약한 자들입니다. 자주 실패하고 참으로 나태하고 무능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시면은 사도 베드로가 이런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데 우리가 어느 한 순간에 갑자기 성령을 받아서 거룩한 사람이 된다고 말하고 있지 않고 5절부터 10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어떻게 말합니까? 그러므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들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렇게 너희들의 믿음이 점점 더 성장해 가야 한다라고 우리가 자라나야 하는 성장의 모습, 신의 성품에 참여할 때에 우리에게 있게 되는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점,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있어야 열매 맺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11절 말씀을 가면서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나님의 들어갈 수 있는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구원 얻었다고 하면서 그저 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살아가는 그 사람이 아니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하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배로운 믿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진다면 여러분, 그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이 되겠습니까?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여러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제가 내리는 결론은 무엇인가 하면 인생은 별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우리 인간들의 삶은 정말 별로 별 볼 일 없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뛰어난 학문을 이루어서 박사가 되고 교수가 되고 또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어떤 사업가가 되어서 사업을 이루고 많은 재산을 모은다 할지라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스스로는 그것이 자랑스럽고 사람들을 향하여 명예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그 모든 수고들은 한낱 먼지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삶을 헤아려 보십시오. 내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나는 더 정직하게 살았다, 나는 부지런히 살았다, 열심히 살았다, 그렇게 스스로 자위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가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삶을 살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솔로몬이 전도서에 사는 그 말이 진리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해 아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삶을 다 헤아려 본다 할지라도 그것이 다 헛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혈육에 속한 모든 것들은 그렇게 허무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그렇게 끝내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보배롭고 영광스러운 삶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을 사용하여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 마음과 삶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경험해야 하고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할 가장 영광스러운 부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요한일서를 공부하고 있는데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이 약속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복된 소망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인도될 것이라는 복된 소망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는데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인도될 것이라는 것을 바라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기 때문에 이 믿음이 얼마나 보배로운 것인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나서 이 세상을 살고 나서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에 놀라운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인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함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사도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가불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종종 자주자주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산 소망이 무엇입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그 기업을 우리에게 있게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계시록 21장에 가면은 여러분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광경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드리시고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다 씻겨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해가 되어 주실 것이고 그와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이 소망을 누가 가지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그것이 살아있는 소망으로 그 마음 가운데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은 참으로 보배로운 믿음인 것입니다. 누가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소망하고 바랄 수 있습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소망하고 바라보고 그것을 약속으로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비천한 몸이 영광스럽게 될 것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면전에서 어린 양의 신부로 서게 될 그 영광스러움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모든 수고와 고생이 보상받게 될 그 날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영광스러움을 인하여 우리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의 성품에 참여해서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도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의 혼인 자리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또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가는 그와 같은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인데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이것을 바라보게 하는 믿음은 실로 보배로운 믿음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바로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소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약속으로 붙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인도함 받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보배로움을 생각하시고 이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믿음의 시련들을 이겨내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이 지루하십니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있고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삶이 지루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과 이 믿음이 우리를 낙담케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보배로움을 우리가 삶에서 바라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근심하고 낙담하는 자들이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떤 것입니까? 이 보배로운 믿음을 굳게 붙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삶을 거룩함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적인 것을 연약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굳게 붙드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